이 시간 함께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짧든 길든 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더 많은 화물을 싣기 위해서 선박을 불법 개조하고 그리고 채워내야 될 평행수를 채워넣지 않으므로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내었던 세월호 침몰 사건 그리고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신어 11병을 가지고 전동차에 불을 질렀던 70대 노인의 방화 사건 같은 이런 극단적인 범죄 사건은 말할 것도 없고 누구나 사랑하고 아껴줘야 될 가족관계 안에도 넘을 수 없는 선과 간극이 있다는 사실을 살아가면서 확인하게 되지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도록 한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런 생명의 통로가 되어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극진히 사랑하셨던 분들이죠. 그러나 이런 부모님들과도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을 느끼게 되어지고 때로 부모님들이 극단적인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때 그렇게 부모처럼 헌신적 사랑을 하기보다 내 앞가림을 하는 이 일에 마음이 더 가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참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형제 자매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야 니것 내것 없이 다 서로 주고받으면서 살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넘을 수 없는 선을 넘을 수 없다는 사실, 어떤 형제와의 어떤 일정한 간극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게 됩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그런 가정 안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외로움과 고통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아담 안에 타락한 인간의 실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죄는 겉으로 볼 때 선하게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족 사랑이지요. 우리는 나는 뭐 다른 거 모르겠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산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아주 순수한 동기로 이해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큰 죄입니다. 왜 그럴까요? 최우선적 가치를 가족 행복에 두게 되어지면 다른 가족의 불행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은 좀 더 범위를 넓혀서 내 민족, 내 나라를 사랑하는 여기에다가 궁극적 가치를 두면 그래도 좀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도 죄입니다. 왜 그렇지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결국은 극단적인 민족주의나 국수주의로 흐르게 되지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선진국에서 이런 죄들을 범하게 되어지고 아시아 사람들 인종편견의 눈에 그 눈매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다치고 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은 인생이 정말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최선의 선은 무엇이냐? 최선의 선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의 궁극적 가치로 여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일, 또 우리 양심이 소리치는 그 일을 제대로 실행할 수 없고,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과 현실의 괴리 사이에서 항상 고통과 갈등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모든 만물의 기초요 원인인 하나님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다가 인간 혹은 유한한 것을 갖다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인간의 중심 안에 인간의 생명인 하나님이 와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빠져나가 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도 아니고 그 짐승도 아닌 아주 이상한 형태의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지요. 인간이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악합니다. 초월적인 세계를 추구하면서도 현실에 안주하고 형이 상악적인 멋을 추구하면서도 때로는 세속적인 것에 매료당합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다가도 때로는 양심이 소리치는 그 소리를 거부하지 못해서 때로는 자신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살을 하기도 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목표를 향해서는 무섭게 달려가다가도 현실적인 성공을 취하게 되어지면 또 이게 뭔가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고 그리하여 허무주의와 쾌락주의 사리를 마치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다가 항상 그 끝은 뭐지요? 그 끝은 아무것도 아니는 거지요. 이미 철학자들의 결론을 내려놓았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허무주의와 쾌락주의 사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한평생을 다 보내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왜 일어나는 현상인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바대로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아를 섬기게 됨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야 될 이 구멍에 유한한 것을 아무리 채워놓으려고 해도 그것으로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죄가 뭐냐? 우리는 흔히 죄가 뭐냐라고 물으면 무슨 규칙이나 아니면 법률을 위반한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죄의 본질이 아니고 진정한 죄의 정의는 인간 존재의 기반이요 우주의 창조자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자아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이 시도 자체가 바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유한한 것을 궁극적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지요. 그러면서 새롭게 마음을 고쳐먹고 새로운 어떤 대안들을 제시합니다. 오늘날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기 구원 행위라 그래요. 자기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 행위를 가리켜 자기 구원 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자기 구원 행위, 즉 자기 문제를 자기 스스로, 인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자기 구원 행위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개선, 어느 정도 진보를 이룰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때로 혹시 내가 이 문제를 이뤄내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교만해져서 결국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하는 존재가 바로 인생이라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실상이 이러하다면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낙관론을 펼치지요. 지금은 좀 그렇지만 조금씩 조금씩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들은 해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여기 함께 있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 삶의 처지를 한번 보십시오. 물리적인 환경들은 좋아지긴 했지만 인간의 심성, 인간의 죄성은 이전보다 훨씬 더 악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면 마치 풍선처럼 그냥 찌르면 마치 이제 터져버리는 이런 화들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찍 이런 한계를 경험했던 일단의 사람들은 인간의 죄 문제를 신이나 혹은 초월적인 어떤 능력자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유교나 도교나 불교나 이슬람교나 모든 종교들이 바로 이런 시도들을 해왔습니다. 유물론에 기초한 사회주의 국가를 이루는 사회 통치자들도 이런 종교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은 물리적인 속박이나 혹은 도덕윤리적인 가르침으로 사람이 변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치가들은 항상 때가 되면 종교 지도자를 찾아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종교하는 그 어떤 종교도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그 종교의 근거가 인간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종교는 인간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9년 동안 구원파의 유병은 씨의 통역을 담당했던 전 침례교 신학교수였던 이 정동석 목사님의 그 글을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1970년도 그때 유병 목사와 함께 해외 다니면서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가가지고 신도들이 모아준 헌금이 아주 많은데, 보통 이단들이 헌금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집이 뭐고 다 털어내니까요. 그래서 이 헌금을 줬는데 이 헌금을 가지고 유명한 브랜드, 그런 제품들, 외제 이런 것들을 싹쓸이해서 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아주 회의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감히 유병은 씨한테 묻지는 못하고 또 다른 지도자에게 본인이 갖고 있는 그 갈등에 대해서, 그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뭐라고 말했는가? 야, 이 사람아, 제자들을 봐라. 예수님이 지상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다 이해했느냐? 이해 못했죠, 그죠? 유병은 씨도 그렇다. 네가 어떻게 그 유병은 씨가 하는 그 일들 다 이해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듣고 쇼크를 받고 구원파에서 탈출한 것입니다. 왜 이런 종교들, 기독교를 빙자한 이단 종교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종교들이 왜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까? 그 교주 자신이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렇지요? 절대적인 존재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상대적인 존재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 해결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세상 종교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외부적으로 볼 때는 종교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찬송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절대자, 즉 참신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절대가 둘이 있을 수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없지요. 그러니까 결국 참신은 하나밖에 없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석가가 있고, 그 다음에 모슬렘들이 말하는 뭐예요? 네? 알라신, 그리고 우리 기독교 말하는 하나님, 뭐 등등의 신이 있잖아요. 그럼 그 신관이 똑같으냐면 똑같질 않아요. 그렇다면 절대자는 하나밖에 없지요. 따라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절대자인데 다른 종교들은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의 산물이니 그 종교의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아무리 뭘 달라고 요구하고 기도해도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의 특징은 인간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이 열심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인데, 인간이, 즉 다시 말해서 신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신은 실제로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인간편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뭘까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고행하고 금욕하는 그런 방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력 종교로 보시면 맞습니다. 경전을 많이 읽어야 된다든지, 돌을 많이 닦아야 된다든지, 수십 년 동안 무슨 골방에 들어가서 뭘 외운다든지, 뭐 이런 방식의 수도 행위가 모든 이방 종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좀 나은가 하면 조금 낫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거의 비슷해요. 왜 그렇지요? 로마 가톨릭의 구원가는 하나님의 은혜 반, 그 다음에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선택, 인간의 선행 반, 이 두 개가 함께 합해져야 구원사건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방 종교는 간단하게 말하면 자력 종교요, 율법 종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라고 물으시면 은혜의 종교죠. 은총의 종교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에 있는 율법은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기독교에 있는 율법,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은 구원받은 신자에게 주시는 신자의 마땅한 삶의 원리지요. 자, 이런 인간의 한계가 분명하다면 어떻게 구원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인간의 죄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 발명가였던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렛대 원리를 발견해내고 이런 말을 했지요. 나에게 만약에 지구 밖에 움직이지 않는 점을 준다면 내가 지구를 들 수 있다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지구를 들 수 있는 튼튼한 지렛대가 있다고 할지라도 지구 바깥에 움직이지 않는 기반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지구를 들 수 있죠, 지렛대로. 결국 이런 깨달음들은 우리한테 뭘 보여줍니까? 가능할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결국 이 말은 구원은 우리 안이 아니고 우리 바깥에서 와야 된다 그 말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실존 세계 안에서 구원은 일어날 수 없다. 구원이 만약에 온다면 그것은 바깥에서 주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믿지 않은 자들도 이런 깨달음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한테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어디로 도와야 되지요?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피조물의 생각이 아닌 창조주의 계시에 의해서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정보, 제가 좀 쉽게 말해서 정보라고 말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열어 보인다라는 뜻으로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죠, 그죠? 그러면 정말 사랑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정보를 분명히 주셨을 것입니다. 인간이 문제고 세상이 문제라면, 그리고 신이 존재하고 신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기나긴 인류 역사 안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정보도 주시지 않았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주의 창조자요,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그분께서 인간 세계에 계시와 정보를 주셨는데 그 신의 계시가 너무 저급하고 영향이 없어가지고 한 시대나 한 소수민족에게 잠깐 피어났다가 없어져 버릴 그런 정도로 단기간에 사라질 리도 만무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류가 가장 신뢰할 만한 계시가 뭐냐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요? 민족과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인류에게 주신 가장 분명하고 신뢰할 만한 계시는 바로 성경입니다. 이제 제가 왜 성경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경은 사실은 신의 계시라기보다 석가나 그 제자들이 깨달음을 기록한 책이지요. 그래서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다양합니다. 뭐 중국에서 발생한 무슨 도교나 혹은 유교 같은 경우는 노자나 공자의 가르침을 기록한 것이지 신의 계시가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신의 계시는 한 개인에게나 한 시대에게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고 모든 시대를 거슬려서 인류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 세계 안에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는 내용으로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암호 형태로 주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실 때 역사의 문맥과 관계없는 어떤 무슨 판타지 같은 그런 내용을 주신 게 아니에요. 무슨 꿈이나 환상 가운데 몽롱해질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 속에 주어진 것입니다. 역사를 배제하면 성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역사라는 틀을 사용하지 않고 한 개인이나 한 민족에게만 어떤 구원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셨다면 그것은 한 개인이나 한 민족의 주관적인 경험은 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모든 인류가 믿을 수 있는 보편타당한 진리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책이지요? 성경은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을 보고 있는 책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메시아가 와서 인류를 구원한다라는 메시지가 곳곳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사실은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나타나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도 역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도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나타나고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22장은 바로 그 내용으로 끝이 나지요. 이름에서 성경은 매우 독특한 책입니다. 성경은 보편적인 이 세상 종교, 자연 종교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바대로 처음에는 해나 달을 섬기다가 그 다음에 유일신을 섬기는 이런 발달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세상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계시가 때로는 약간 다르게 드러나기는 하지만 그러나 핵심 내용은 뭐지요?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 메시아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런 성경을 구원의 계시로 삼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장치를 사용하셨는가 하면 약속과 성취라는 장치를 사용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믿기 위해서는 그분과 관계를 맺지요. 관계를 맺으면서 약속을 하면 딱 지키고 그 다음에 뭔가 하겠다 그러면 해놓고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를 희생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왔다면 아마 그분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의 무게를 다 맡기기 위해서는 이 성경 자체가 얼마나 진리의 책인지 얼마나 확실한 말씀인지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장치들이 성경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말씀이 많이 나타납니까? 약속과 성취의 내용이 많이 나타나지요. 부정적으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지요.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다시 일으키는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시아라는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했는데 몇백 년 지나서 요시아라는 사람이 태어나기도 하는 이런 예언과 성취 역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고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행하지 못하면 바벨론 땅, 이방 땅에 사로잡혀갔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도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실로 믿지요. 이것은 이방 역사가들도 다 믿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과 성취의 역사 중에 가장 믿을 만한 약속은 다름 아니라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부터 주어진 약속이고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열두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시고 이집트 애굽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들이시고 그 민족들을 결국은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습니다. 이것은 세속 역사가들도 우리가 다 아는, 다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때가 이르자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대로 우리 주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실제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각종 이적들과 각종 말씀들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철저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려면 또 다르게 시간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왜 메시아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이 일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실제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역사의 흐름 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인 세상 안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인간은 역사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보편적인 사람들이 자연 발생의 동기를 어디에서, 자연 종교의 발생의 동기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자연과 재해와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이런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어떤 모종의 신을 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저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팽목항에서 아직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부모들이 그 아이가 신었던 신발이나 소지품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그분이 본래부터 그런 믿음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인간이 어떤 극단에 치우치게 되어지면 이런 하나님이 주신 영원성이 발동되어 어떤 모종의 신에게 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상, 현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분은 역사적 인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다른 어떤 민족이 아닌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셨다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 기독교는 이스라엘의 민족 종교라고 폄하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 안에 이스라엘 먼저 선택하신 거예요. 제가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10층 건물에 불이 났다고 생각합시다. 소방관이 1층으로 들어갔어요. 1층에 질식을 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부터 끌어내겠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의 경륜 안에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를 어떤 민족 종교 정도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지요? 본문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해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그냥 늘 살기 좋은 세상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얼마나 살기가 어렵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세상입니다. 소득은 늘어나고 과학 문명은 발달해 가지만 사람들은 갈수록 거칠어지고 배려와 존중, 서로 사랑하는 겸손 이런 덕목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사실은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신 것처럼 그렇게 심판하시면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낍니까? 보통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낍니까? 라고 물으면 때로는 믿는 신자들 중에도 자식들 잘 커주고 다 이렇게 저렇게 아까림하며 산다 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면 상당히 아쉽지요. 왜냐하면 그런 정도의 복이야 꼭 믿는 사람만 누리는 복이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런 복은 다 누리며 삽니다. 햇빛과 비를 고로 내려주시는 그런 복, 그런 복들도 보편적인 사람들이 받아 누리는 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확인해야 되느냐 하면 물론 햇빛과 비를 고로 내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와 기초가 되는 땅이 있고 땅이 산물을 내고 바다가 물고기를 내는 이런 환경 안에서 살게 된 것,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문제는 그런 세상 안에도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지진과 쓰나미가 나가지고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이런 일들이 나야 되는가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고루 내려주시는 정상적으로 이 세상이 작동되는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지진과 쓰나미 현상이 많습니까? 도말할 필요가 없지요.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이런 일들은 365일 중에 하루가 될까 말까 합니다. 물론 뭐 지진, 일본 같은 데는 지진이 많긴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국지적이죠. 우리의 생명 전체가 위협당할 만한 그런 어려움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지요?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자연악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연악.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음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편적인 사람들이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일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서는 안 되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할 때 마음의 어떤 따스한 느낌을 갖는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마음의 정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들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뭐지요? 의지적 행동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정서에 따라서 부부간에 사랑하신다면 아마 벌써 갈라서야 되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는가?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죠? 17절에 보시면 그 아들은 단순한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인간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는 당연히 하나님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은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요.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때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본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되어 있죠. 16절에. 이 말씀은 아들을 내어주셨다 할지라도 우리 편에서 믿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믿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신을 이해하고 그분을 마치 옆에 계신 여러분들의 교우들처럼 가족처럼 그렇게 알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제시만 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아들이는 여부는 네가 책임지라 그렇게 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요렇게 말을 하는 종교를 가리켜 흔히 세미펠라기안주의라고 말하는데 좀 어려운 말인데요. 하나님이 구원을 제시하긴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어떤 결정권은 인간 자신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이 종교는 진정한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 종교는 믿을 수 없는 인생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시는 일들까지 행하는 그런 종교라야 진정한 종교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내 의지를 발동해서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믿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이라 하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신이 없다는 믿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신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가치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 가치 판단을 내릴 만한 어떤 기준이 필요해요. 결국 신념 A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신념 B가 있기 때문에 신념 A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종의 믿음이 모든 가치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지 무슨 과학적인 증거나 객관적인 어떤 사실 자체가 여러분들을 믿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데 그것은 정말 우스꽝스러운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을 물리적인 어떤 증거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제 심장을 해보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 기독교에서 믿음을 말하면 무책임하다라는 비난을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아니 인간 편에서 그 죄를 많이 범한 인간이 어떤 것도 하지 않았는데 믿는 자에게 그냥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니 이거 정말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쉬운 예를 하나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좋은 그 자동차를 하나 샀는데 자동차를 사서 얼마 지나지 않은데 제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절친한 친구가 와가지고 아 내가 좀 급하게 필요한데 차를 좀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한번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 차를 몰고 나가다가 벽을 긁어버리고 그 다음에 내려놓은 샤타까지 치고 나가가지고 차가 망가졌어요. 이럴 경우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지요? 친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그냥 그 문제를 제가 안는 거죠. 그죠? 근데 제가 안는다고 해서 긁어놓은 차를 고치지 않아도 되고 긁어놓은 벽을 다시 고치지 않아도 됩니까? 아니죠. 그 대가는 누가 치르든지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만으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아주 이상한 종교라고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제 친구가 제 차를 몰고 나가다가 긁은 그 예를 제가 하나 드렸지만,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 행하는 잘못들은 이런 경제적인 어떤 방식으로 보상할 수 없는 그런 죄들이 더 많습니다. 친구의 명예를 손상했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사람을 죽였을 때 어떻게 생명을 다시 줄 수 있습니까?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죠. 하나는 여러분들이 당한 고통을 상대방에게 다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뭐지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무엇입니까? 용서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용서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지요. 어떤 분들은 이 은혜의 교리가 사람을 방종하게 만든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 은혜를 받았다는 이런 사람들이 자유라는 명목으로 상당히 신앙생활을 방만하게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분은 자유가 뭔지를 실제로 모르는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동일하게 하게 됩니다. 생명을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결혼해서 살다 보면 많은 다툼과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툼의 원인은 보통 어떤 것입니까? 그 다툼의 원인은 잘 살펴보세요. 왜 당신은 나 같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다툼의 원인을 보세요. 나 같으면 이렇게 결정하고 나 같으면 이랬을 것인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는 게 이게 모든 다툼의 원인이에요. 그러면 그 부부 간의 다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지요? 내가 그 사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이 담당해야 될, 내 아내가 담당해야 될 모든 짐들을 내가 대신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그게 용서입니다. 우리가 치르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절대로 값싼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정말 깨닫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주로 영접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 그래야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단순한 어떤 사실을 지식적으로 수납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실제로 그 영혼 안에 변화가 일어나서 이전에 전혀 극복할 수 없었던 이 죄 문제가 극복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사실로 받아들인 사람은 인생이 변하고 관계가 변하는 것입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죄악은 단순히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무엇을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이름에서 죄는 인간이 신을 대체하는 것이고, 구원은 신이 우리를 몸소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 인간이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죄 문제 해결책은 여러분들의 태도나 자세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셔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아직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아직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분, 못하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이런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고 이 주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의 초청을 부리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살려고 한다면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신격화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인간은 무엇이나 섬기는 존재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시대 문화는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뭐 그것이 연예인이 되었든 정치가가 되었든 아니면 무슨 예술이 되었든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하여튼 무엇을 섬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만약에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다면 예수님이 아닌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게 될 것이고 그 무엇인가가 바로 여러분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종노릇하는 삶입니다. 돈이든지 섹스든지 이 세상의 쾌락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그것이 주어질 때만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극단에 다다르게 되면 다시 허무해지게 될 것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자기를 추스려 또 다른 인생의 재미를 찾다가 이것도 아니네라고 하면서 계속 허무주의와 쾌락주의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인생 다 탕진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난주에 오신 분들이든지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성경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교회 출석하시면서 기독교가 말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셔서 진정한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당신이시고 또 범죄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당신이 하나님 당신이기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가 보내신 아들을 우리의 구세주로 맞아들이는 이 일이야말로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임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듣게 되었습니다.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참된 지혜를 주시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를 잘 깨달아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허무한 것에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것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며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구원의 복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